인구조사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을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라고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성막 장막을 언제 끝냈냐면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40장 17절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 말은 자 출애굽한 지 둘째 2년 첫달 1월 1일에 장막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계산해 보십시오. 자, 출애굽한 지 2년 첫째 달 1월 1일에 이렇게 지금 지금 장막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구조사는 언제 했냐면 우리 민수기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럼 여기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은 자 2년째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했죠.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먼저 나오기는 했지만 시간으로 보면 인구조사 한달 전에 이와 같이 성막을 완성하고 지도자들에게 예물을 드려서 헌신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보다 먼저 한달 앞서서 이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지금 이 지파의 각 지도자들은 성막을 성별하는 날에 송아지와 수레를 드려서 헌신하게 했고, 또 제단을 성별하는 날에 제단 봉헌의 예물을 돌아가면서 날마다 드리도록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동체의 필요를 살피면서 할수 있는 만큼 채우려고 노력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나타냈는데, 그걸 누가 하게 했냐면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먼저 헌신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완공하고 모세가 성막과 이렇게 기물에 기름을 발라 성별했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모세가 장막을 세우고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기름을 발라. 또그 하반절에도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텐트, 일반 천막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의 차이가 뭐냐면 기름을 발랐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이 그릇과 이 성막에서 쓰는 그릇의 차이가 뭐냐면 기름을 발랐다라는 거죠.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과 뭐 다를 게뭐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옷 입고 출근하고 이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별되어서 기름을 발라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천막과 장막이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여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거기에 그릇들 모든 기명들 기물들을 다 기름을 발랐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이 탁자도 보면 교실에 이런 탁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과 각 학교 교실에 있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받아 된 기물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름을 발랐다. 오늘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림받아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림받아 된 우리 자신이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 불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나오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고, 내가 드릴 수 있어 헌금을 드리고, 내가 할수 있어 또한 봉사하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구별된 복된 인생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아까 찬송 50장 그 찬송이 어떤 의미에서는 초신자 때는 맨 하나님 드리라 한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정말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물질 주셔서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이 복이죠. 이렇게 해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제일 먼저 누가 드리게 했냐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거처로 삼으시고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물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예물들은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운반해야 하는 레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3절을 보니까 덮개에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 하나씩, 그래서 6개의 수레, 그리고 각 송아지 한 마리씩 해서 12마리 수레를 먼저 레인들이 쓸 수 있도록, 레인들이 이 성막을 운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먼저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레 6대 그리고 송아지 12마리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먼저 드렸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민수기 4장에 보면 레위 자손들의 업무를 이렇게 분담하게 할 때에 고핫 자손들은 이제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가기 때문에 수레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라리 자손과 게르선 자손에게는 이 무거운 것들을 이제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게르선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레 한 대에 소 두 마리가 이끕니다. 그래서 게르선 자손들은 이제 천막, 휘장, 이런 조금 더 가벼운 것들을 이동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수레 두 대면 충분했습니다. 그럼 무라리 자손들은 조금 더 무거운 것들, 뭐 널판지라든가 기둥들이라든가 이런 무거운 것들을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수레 네 대를 이렇게 맡았어요. 그러나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레로 운반한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이렇게 성물들을 메고 가도록 그렇게 민수기 사장에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임대로 여같이 지도자들이 수레와 송아지를 준비해서 그 헌신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제 이렇게 그냥 무조건 공동체 자원을 그냥 막 똑같이 분배한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직임에 맞게 그 성격대로 이렇게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이제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네 대, 그리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네 대,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깨에 메고 가고, 그러니까 그 직임대로 이렇게 차등 지급했습니다. 똑같이 기계적인 어떤 형평성을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 나누었다면 오히려 더 불공평하겠죠. 그래서 직임대로 이와 같이 차등 지급하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일을 먼저 누가 했냐면 바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위해서는 수레 6대와 송아지 12마리를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서로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지도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먼저 솔선수범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앞에 나와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헌신하도록 지도자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더 무거운 짐을 지기도 하는 거죠. 자, 목사가 되었다, 담임 목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권사가 되었다, 안수집사가 되었다, 그 말은 어떤 계급이 아닙니다.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고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위치가 바로 그 위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려주세요. 레위기 21장 4절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어른이라는 이 표현은 그냥 대접받는 어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른이라는 그 의미는 모델이라는 의미예요. 모델.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모델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지도자는 목회자 비롯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각 뭐 이원장, 그리고 뭐 선교회 또 회장들 다, 이건 뭐 시키는 자리가 아니다. 막 이렇게 해서 이래라 저래라 시키고 또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하고 헌신하는 자리.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앞장서서 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리더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라는 말이 사실은 왜 어른이라고 그래요? 예, 집에서 어른 역할 무엇입니까? 바로 책임지는 역할이에요. 자녀들을 책임지는 역할, 가정을 책임지는 역할이 가장의 역할이지. 그냥 가장이니까 나는 안 하고 너희만 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 가정을 책임지는 역할이 가장이에요. 그만큼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만큼 감당해야 될 무게가 무겁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자, 직장에서도 자, CEO 자리, 이 사장님의 자리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요, 그 책임지는 자리거든요. 그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목회자의 자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각 선교회 회장 그리고 이원장 자리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되는 자리가 그런 자리죠. 그래서 사실은 자, 목회자로 헌신한다, 장로로 헌신한다,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헌신한다. 그 말은 어떤 정말 내가 필요로 할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가 그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그게 조금 이게 의미가 다르게 변질되어서 마치 군림하는 자리처럼 아니면은 명예처럼 뭐 계급처럼 이렇게 여겨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 우리 직임을 이렇게 직분자를 세울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오늘 지휘관들을 보십시오. 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세우시고 그 지휘관들이 먼저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소 각자 한 마리씩, 그 다음에 두 지휘관이 수레 한 마리씩, 요즘을 말하면 자동차 한 대씩 아닙니까? 그 트럭 한 대씩을, 지금 덤프트럭 한 대씩을 이게 지금 헌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냥 수레 하나 뭐 고까지 그 그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덤프트럭 하나씩 지금 이 두 지도자가 그 한 대씩을 헌납하는 거죠. 덤프트럭이 얼마 간지는 모르겠으면 굉장히 많은 어떤 금액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자, 헌물을 드리는데 13절에서는 소제물로, 그 다음에 15절 번제물, 16절 속죄제물, 17절 화목제물. 그러니까 다섯 가지 제사 중에서 속건제물만 빼고 네 가지 제물을 위해서 지도자가 상당한 양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도 매일 번갈아 가면서 각 지파에,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 2장에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열두 지파가 이제 진을 딱 치거든요. 유이스, 르시갓, 에무베, 다나답 해서 열두 지파가 이렇게 진을 쳐요. 그래서 동쪽에는 유이스, 그 다음에 남쪽에는 르시갓, 그 다음에 서쪽에 그 에무베, 그 다음에 북쪽에 다나납 해서 이 열두 지파가 쭉 하는데 이제 이 7장에서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83절까지 이 열두 지파가 어떻게 헌신했는가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지파의 지도자가 어떻게 헌신하라라는 그 어떻게 무엇을 드렸고 무엇을 드렸고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매일 그래서 첫째 날은 이렇게 이제 12절 그러니까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그렇게 해서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자,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그리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물론 이제 12 지파니까 매일 한 이렇게 한 사람씩 드리면 12일간 이렇게 먼저 드리겠죠. 그래서 12일간 먼저 이렇게 제물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지도자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그것을 원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니까 어떤 계급이 아니라 먼저 그 지파의 어른 아니냐. 그러니 먼저 헌신해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모범을 보여라. 백성들 앞에 모범을 보여라. 라고 모델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헌신하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 교회 지도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높거나 어떤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교회 지도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지도자입니까? 그렇다면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교회 지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 교회 지도자니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이 자원을 가장 그 적절하게 배분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사실은 이제 89절까지 7장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뒤에 보면 89절 아주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이걸 다 읽지 못해서 1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름을 발라서 구별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드렸다라는 말이 19번이나 등장합니다. 드렸으니 드렸으니 하고 드렸다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채웠으니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채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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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3절에 채웠고 또 14절에 향을 채웠고 근데 대표적으로 뭘 채웠냐면 13절에 보니까 두 그릇에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소재물로 고운 가루를 채웠고 14절에서는 큰 그릇 하나에 향을 채웠고 그랬어요. 그릇은 채우는 역할이 그릇이죠. 그런데 채웠고 첫 번째는 소재물을 채웠고 두 번째는 향을 채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재물은 여러분 가루를 빻아서 드리는 게 소재물입니다. 완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완전한 헌신으로 채웠고 향을 채웠다 그 말은 향은 흔히 기도를 의미하죠. 기도.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성도의 이 기도를 천사가 금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그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렸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자, 기도를 채웠고 자기 헌신 정말 자기가 가루가 되도록 완전히 자기를 이렇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자기를 헌신한 삶으로 채웠다라는 거죠. 이 채웠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 어떻게 채웠을까? 자,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저는 여기서 그릇을 그의 몸된 교회로 여겼습니다. 적용이 됐습니다. 자, 뭘 채우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 주님의 그 고난을 이제는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도 그런 고백을 시편 119편에서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육체에 채웠던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웠다. 그 말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가 그만큼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채웠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채웠습니다. 채웠습니다. 채웠다. 채웠다. 이렇게 그런 말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 소재물로 채웠습니다. 향을 채웠습니다. 각 열두 지파 지도자들이 그렇게 채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예물을 요구하고 그냥 다 드려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고 주시기 위함이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번제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 아들 이삭을 그냥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그 이삭 번제를 원하셨던 것이지 실제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것은 더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와 예물이 아닙니다. 자, 제사 예물을 자,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진짜 그것을 통하여서 뭘 주시고자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한 몸,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라고, 그것을 드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냥 나는 작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봉사, 내 몸의 봉사, 내가 드릴 수 있는 물질을 드리는 것뿐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더 엄청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 번제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물질,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이것을 받으시고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13절에서 17절 말씀은 그러니까 12절에서 17절 말씀은 유다 지파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각 지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뒤에 둘째 날 이사갈 지파, 셋째 날 24절 스불론 지파, 30절 넷째 날 르우벤 지파, 36절 다섯째 날 시므온 자손. 근데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아니 똑같은데 이 성경이 그냥 이 엄청난 것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을 어제 수요일 밤 말씀 본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0절에 그랬잖아요. 그 외에도 하나님 주님이 행하신 일이 엄청나게 많지만 딱 그 기록할 것만 기록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기록할 것만 기록하는 이 엄청난 이 성경에 왜 똑같은 이야기를 이 열두 지파 지도자들 그 이야기를 똑같이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균등하게 드리게 했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어느 한 사람에게만 헌신하게 아니라 똑같이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이야기를 이 12번이나 반복해서 83절까지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84절에서 89절까지는 이제 결론적으로 종합하여서 말씀한 것으로 끝냅니다. 83절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12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똑같은 것인데 그 헌신을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왜 매일 번갈아가면서 드리게 하십니까? 소제를 드리게 하고 번제를 드리게 하고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속죄제를 드리게 하고 매일 그렇게 드리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입니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매일 너희와 만나고 싶다. 제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만나는 방법이거든요. 매일 너희와 만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왜 자꾸 예배 드리게 합니까? 왜 자꾸 매일 새벽 예배하게 하십니까?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까? 매일 만나고 싶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여러분 손주들이 보고 싶잖아요. 예,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거. 하나님이 매일 만나고 싶다. 그래서 소제 드려라, 번제 드려라, 화목제 드려라, 속죄제 드려라. 그 말은 막 하나님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과 매일 교제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이 새벽 예배 나와라,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찬송해라, 성경 읽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나와 사귀고 싶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지파만 기록한 게 아닙니다. 전부 똑같은 말씀인데 그냥 그와 같았더라 아니면은 열두 지파 딱 몽둥거려서 이렇게 드렸더라 하면 될 것인데 아니 이 소중한 이 엄청난 이 소중한 말씀을 기록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12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이 민수기 7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 여기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뭉뚱그려서 응 그래 다 나왔구나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나온 헌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헌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만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옴이 감사하고 드림이 감사하고 헌신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그래서 즐거움으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에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